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2절로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욕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욕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욕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사후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감화 감동 역사해 주셔서 늘 인생은 방향이 중요함을 깨달아 주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2021년 이제 남은 한 달 예수 이름으로 선행과 기도와 구제에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얼마나 빨리 얼마나 크게 그리고 얼마나 많이가 아니라 무슨 목표를 향해 달려가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어디를 향해 어떤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고 계시는가요? 그 길의 끝에서 그 길의 끝에서 과연 여러분들은 행복하시겠습니까? 다들 나름대로 열심히는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삶의 종착역에서 내가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을 때 뒤를 돌아보면서 정말 후회하지 않은 인생을 사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저는 1980년대 초에 대학을 다녔습니다. 81학번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격렬한 데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늘 똑같았어요. 당시 대통령 각하, 대통령 그 존함을 부르면서 대통령은 물러가라 훌라훌라, 대통령은 물러가라 훌라훌라, 대통령은 물러가라, 대통령은 물러가라, 대통령은 물러가라. 우리는 모두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의 강제 무력 진압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 사실에 대해 극도로 분노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되시는 과정도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광주에서 올라온 학교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친구들 얘기를 직접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들의 입을 통해서 자국민을 향해 군대를 동원해서 총을 쏜 대통령을 도무지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학 생활 4년 내내 우리는 그 대통령의 이름을 부르며 물러가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전두환 대통령께서 지난 23일 향년 90세의 일기로 서거하셨습니다. 누구나 죽음 앞에서는 말을 좀 조심해야 되지요. 죽음 앞에서는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경제 분야에서 전 대통령은 사실 나라를 정말 잘 다스린 훌륭한 대통령이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만년 적자에서 헤어나오지 못했고 물가 상승률이 무려 30%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국가 신용도도 낮았고 실업률도 높았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었던 퍽퍽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전 대통령 정부는 그때 이제 정권을 잡으면서 공권력으로 약간 힘을 써가지고 물가 상승률을 억제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30%에 이르렀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3년 내에 3.4%까지 정말 획기적으로 낮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과감한 경제 구조 조정을 통해서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성장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1986년부터 88년까지 꿈의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죠. 10%에 이르렀습니다. 매년 이거 어마어마한, 지금은 2%도 가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10%의 경제 성장률을 이루어냈습니다. 또한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유치해서 글로벌 시장을 향한 발판도 마련하셨습니다.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 국민소득이 거의 3배나 올랐거든요. 그리고 만성적 무역적자도 다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중산층이 두터워져서 한국 경제가 건강해졌고 지속성장 궤도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2000년대에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대국으로 우뚝 서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 대통령은 경제대통령으로 서거 후에 마땅히 오랫동안 백성들의 추앙을 받을 만한 그런 역사의 길이 남을 업적을 남기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이런 전 대통령의 놀라운 성과와 업적은 12.12 군사 반란으로 정권을 잡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피 흘리며 진압한 일들로 인해서 모두 빛이 바래져 버렸습니다. 오늘날 그분을 갖다가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기억한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무슨 그분이 뭘 잘했다는 그런 기억을 가진 한국 백성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분은 대통령직에서 내려온 직후부터 불명예스럽게 재판정을 마치 내 집 드나들듯이 드나드셨습니다. 몇 년 전부터는 치매로 고생하셨고 올해 혈액암 발병으로 인해서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그런 형편에서도 90세 노령의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셔야 했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23일 자택에서 영면하셨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그분의 업적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임 시 그분이 국민들에게 준 고통으로 인해서 오늘날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들이 기억하는 그분의 모습은 서거하신 후에도 별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만약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요,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그분이 20, 30대의 젊은 시절로 돌아가 자신의 미래의 오늘날 같은 모습으로 눈 감을 것을 생각하셨다면 한 번밖에 살고 가지 못하는 이 세상에 과연 군사 쿠데타를 주도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공수특전 여단으로 광주 시민들을 무력 진압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은요, 이렇게 젊고 튼튼하고 건강할 때는 자신의 뒷모습을 잘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염두에 두지 않아요.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고 어리석을 정도로 아주 무모하게 전진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혜란 딴 게 아니에요. 지혜란 딴 게 아닙니다. 전도서 7장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7장 2절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아멘, 아멘. 초상집을 마음에 둬라. 마지막 순간을 마음에 둬라. 끝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잘 주의해서 보고 너는 그런 방향으로 살지 말아라라는 뜻이에요. 젊은이들이 천년만년 살 것처럼 뛰고 노는 잔치집이 아니라 인생의 끝을 볼 수 있는 초상집에서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삶의 방향을 바르게 설정하고 달려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얘기예요. 사람의 죽음과 그 후에 벌어지는 일에 대한 말씀, 사후 인생입니다. 어느 날 욥바에 사는 다비다라는 여제자에게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병들어 갑자기 죽었습니다. 한 여인이 죽었을 뿐인데 그 여인을 아는 모든 사람들 그의 죽음을 애통해합니다. 시체를 정성스럽게 씻어서 다락에 누이고요. 그리고 장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당시 최고의 사도 중 한 명이었던 베드로 사도를 모셔오도록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들은 마치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도 서거하신 것처럼 그런 소중한 분이 죽은 것처럼 이 죽은 이를 위해서 일사불란하게 한마음돼서 움직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람들의 간청에 정말 옷을 입는 둥 마는 둥 지체 없이 함께 길을 떠나서 욥바로 오게 되지요. 왜냐하면 이게 시신을 이렇게 두었으니까 이게 하루하루가 디케이 이제 썩어가는 거잖아요. 시간이 급하잖아요. 예. 무덤에 묻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이 지체 없이 그냥 달려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다 한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모여드는 그런 모습이에요. 욥바에 도착한 베드로가 시신이 놓여진 다락방에 올라가 보니까 과부들이 모두 그 시신 주변으로 모여 있었는데 다 눈물바다가 돼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생전에 다비다가 자기들을 위해서 어떻게 행동했었는지, 그 속옷과 겉옷을 어떻게 지어줬는지 그런 내용들을 다 내어놓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바라고 하는 이 항구 도시는요, 이제 이스라엘 성지 출애굽 가면 금방 알게 되는데 이 욥바가 항구 도시예요. 근데 여기에는 뱃사람이 많았고 거친 항해길에서 목숨을 잃은 남자들이 많아서 과부가 많았고 고아가 많았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막 슬픔이 가득 찬 도시 중에 하나죠. 근데 다윗은 그런 불우한 처지에 있었던 과부들, 고아를 섬기는 일을 한 겁니다. 다비다로 인해서 남편을 잃고 생계를 잃고 하루하루 절망 가운데 살던 욥바의 과부들이 다비다로 인해서 삶의 의욕을 되찾게 됐습니다. 서로 함께 모여서 먹을 것을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앞으로 함께 나아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이 다비다를 통해서 저들은 예수 복음을 들었고 천국의 소망까지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소중한 다비다가 어느 날 병들어서 갑자기 그렇게 소천한 겁니다. 죽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락방에 올라가서 모든 과부들을 만나서 이제 그분에 관한 이 고인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동안에 다비다가 얼마나 살아생전에 이분들에게 소중한 이 세상에 소중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고 다비다가 좀 더 살기를 원하는 그런 열망들 모두의 열망을 베드로가 보게 된 겁니다. 그냥 왔다 그냥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장례 예배 치르고 그런 주례만 보고서 그렇게 갈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의 기대를 따라서 혹시 하나님께서 살려주실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말입니다. 그래서 다비다를 놓고 시신을 앞에다 놓고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여인은 죽어서는 안 돼요. 이 땅에 이 욥바의 소망이었습니다. 간절히 그 여인이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잖아요. 놀랍게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욥바 온성이 다시금 발칵 뒤집히게 된 거예요. 원래 선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소문이 좋았었는데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욥바 온성이 다 슬퍼했었는데 그 여인이 다시 살았다니 해서 온성이 다시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기쁨으로 가득 찼을 뿐만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다비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42절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까지 되었습니다. 다비다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많은 영혼을 영육간에 구원한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다비다와 같이 살아서도 죽어서도 많은 영혼을 구원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마지막 길이 중요하거든요. 눈을 감은 사후 인생에서 어떤 평가를 받느냐가 정말 내가 평생을 제대로 살아왔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그것을 결정하는 그 순간이 되어지거든요. 우리는 다비다의 삶을 통해서 죽어서도 사람들에게 선하게 기억되고 죽어도 아쉬운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는 보고 알게 됩니다. 그 삶이 오늘 본문 36절에 나옵니다. 우리 36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3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아멘. 여기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라 라는 이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 많은 과부들이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이 한 여인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했던 이유가 있는 거죠. 다시 살기를 간절히 원했던 이유는 이 여인의 삶 자체가 심히 많은 선행과 구제로 채워져 있었다는 거.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비다가 어떤 여성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집안 출신인지, 우리는 이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집안 출신인지, 뭐 장관집인지 교육자 집안인지 뭐 이런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집안 출신인지 몰라요. 사회적 지위는 뭔지, 뭐 계장인지 과장인지 부장인지 이사인지 무슨 사장인지 전무인지, 아니 사회적 지위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 여인은 더 얼마나 부자로 살았는지, 그리고 남편은 있는지 자식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단지 오늘 성경책에 기록된 이야기는 그냥 한 가지예요.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다는 내용. 선행과 구제는 뭡니까?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행위입니다. 선행과 구제는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행위라고요. 그것만이 기억된다는 거. 이게 보세요, 이 성경책 아니겠습니까? 성경책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늘나라에 갔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아마 이렇게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에는요, 다비다 목사인지 다비다 집사인지가 하나도 적혀 있지가 않아요. 그냥 다비다예요. 아마 제가 천국에 가도 틀림없이 목사라는 것 띄어져 버리고 윤명으로 기록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록되는 내용은 내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어떤 행위를 했고 어떤 업적을 남겼고 이런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영원히 기록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람의 생이 끝나고 난 후에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내용이 그가 어떤 지위를 갖고 있었는지 혹은 대통령을 했는지 장관을 했는지 시원을 했는지 등등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내용은 돈이 얼마나 그가 많았고 큰 집에 살았고 좋은 차를 타고 다녔고 얼마나 세계 여행을 많이 했는지 뭐 죽기 전에 가보는 뭐 그런 뭐 리스트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내용이 하나도 무슨 사진을 찍었는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또한 교회에서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직분도 하나도 나오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그가 누가 되었던 사랑과 섬김과 봉사와 선행과 구제와 같이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이 살리는 일들입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이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교회는 진짜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제가 감동을 주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그래서 감사해요. 사실 목회자도 도전을 받아야 되거든요. 피차 간에. 근데 뭐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분을 예를 들기는 좀 어렵고 저희 교회를 거쳐가신 분들 가운데 지금도 기억에 나는 두 분 항상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은 오래전 한국으로 이민을 하신 분인데요. 교회에 계셨을 때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꼭 교회 봉사에 적극적이셨습니다. 근데 모두 다 교회 봉사를 one or the other 하기는 하세요. 그러니까 내게 맡겨졌을 때 그리고 뭐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남들은 안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누구나 다 어느 순간에서는 해요. 근데 이분이 달랐던 점은 딴 게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리고 더욱더 more importantly 기쁘게 하셨어요. 이건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기는 하지만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 많지 않고 하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찾아서 하는 사람 많지 않고 또 하기는 하지만 기쁘게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분은 그게 돼요. 그게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했었어요. 누구나 다 바쁜 이민 생활에 사실 부업 봉사는 어려웠고 힘든 일 중에 하나인데 근데 그분은 그 힘든 일을 적극적으로 기쁘게 자발적으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늘 기쁜 얼굴고 싶지 않거든요. 주일 예배 오는 성도를 위해서 밥을 짓고 설거지하는 일을 즐겁게 하셨습니다. 아무도 그분에게 그 일을 하라고 시킨 사람 없고 맡긴 사람도 없는데 그분은 그저 그냥 자기가 일을 찾아서 남을 기쁘게 하는 일을 기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한번 여쭤봤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이렇게 하시게 됐냐고. 뭐 시킨 사람도 없고 맡긴 사람도 없는데 이렇게 부엌에 들어서 막 설거지 막 기쁘게 하세요. 아, 항상 얼굴이 밝아. 항상 웃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본인은 그게 기쁨이래요. 내가 만들어 힘 이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만들어주는 음식을 누가 이렇게 기쁘게 먹는 거 보면 그렇게 기쁘다는 거예요. 난 기쁨으로 섬기는 겁니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목사님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온 교인들이 그냥 나는 섬기는 게 기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 음식 맛이 참 좋아요. 그렇게 섬기는 분들이 오늘날에도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는. 근데 그때에도 꽤 좋았었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으로 모두가 행복해했습니다. 그분이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역이민 가게 되었다고 했을 때 진짜 모든 사람들이 다 아쉬워했었어요. 아예 안 가면 안 되겠냐고. 어떤 분들은 그저 그냥 가나 안 가나 그저 소식 없이 왔다 갔다 그저 그냥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저분은 왜 안 가시나 하는 분도 계시고, 근데 이분은 정말 할 수만 있다면 함께 오래 신앙생활하고 싶은 분이셨습니다. 또 한 분이 늘 마음에 있어요. 그분은 수년 전에 소천하신 분입니다. 늘 아침 저녁으로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누가 기도하라고 한 적 없어요. 그냥 새벽에 와서 기도하시고 밤 11시에 꼭 기도하세요. 그때 우리 11시 기도팀이 있었습니다. 밤 11시에 11시에서 1시까지 늘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잘 됐다면 저는 이렇게 기도하신 분 때문에 이게 잘 된다 생각해요. 딴 거 없어요. 그냥 누군가 피를 흘린 거예요. 말없이 그냥 뒤에서 삶을 드린 거예요. 부족한 저 같은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오랫동안 목회할 수 있었던 이유도 저는 제가 잘나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을 제가 너무 많이 알아서 그래요. 항상 그렇게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봉사에도 누구보다도 앞장서 주셨습니다. 암이 재발하셨어요. 그래서 몸이 아픈 상황 속에서도 늘 주변 사람들을 마음 편하게 해주셨고 봉사 일을 중단하지도 않았습니다. 토요일에 제가 이제 일을 하다가 밑에서 딸그닥거리는 소리가 항상 나가가지고 내려가서 보면은 이 지하 이게 저기 층교실에서 항상 한쪽에서 이렇게 그 꽃을 다듬고 계셨어요. 강당꽃을 그때는 우리가 안 샀었습니다. 그분이 다 아셨거든요. 자기가 꽃을 사다가 꼭 강당꽃을 토요일 날 그렇게 다듬으셔가지고 이쁘게 만들어서 강단을 갖다가 그렇게 장식해 주셨습니다. 그 콧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제가 내려가면 항상 오셨습니까 하고 반갑게 인사하시면서 했던 그분의 선하신 모습이 지금도 눈만 감으면 떠올라요. 하루라도 더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진짜 병상에 누웠을 때 간절히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 이분은 정말 살아야 돼. 이게 빨리 가면 안 됩니다. 사람의 인생은 그가 살았을 때보다도 죽었을 때도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는지, 그 방향을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를 더 분명하게 보고 알게 돼요. 인생은 목적은 과연 얼마나 많이 얼마나 크게가 아니라 정말 너희 착한 행실로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예수님 말씀처럼 인생의 목적은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성냄과 구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죽은 후에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얼마나 부자로 살았는지, 지위가 높았는지, 이런저런 업적을 남겼는지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남는 것은요, 그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면서 살았는지 아니면 죽이는 일을 했는지만 기억할 뿐입니다. 사람들은 대한민국 경제를 반석 위에 세운 업적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그 업적이 아니라 5.18 광주 시민들을 향해서 무참하게 총격을 가하여 많은 인명피해를 낸 그 살인사건만을 기억할 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비다가 어떤 집에 살았는지, 그 남편이 뭔지, 학력과 재력과 지위가 그게 무엇이었는지 일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다고, 가난하고 불쌍한 과부들과 고아를 어떻게 돌보았는지 이것만을 기억할 뿐이고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내용도 이 내용뿐인 겁니다. 전두환 대통령과 다비다는요, 서로 간의 인생의 무게가 크게 다른 두 사람이었습니다. 전 대통령이 누굽니까? 5천만 대한민국 국민들을 다스렸던 대한민국의 우두머리 아니었습니까? 한때 다비다는 2000년 전에 그러나 작은 도시에서 몇몇 과부들을 돌본 사람입니다. 전 대통령은 경제 대통령으로 대한민국의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대단한 업적을 남기신 분이셨고, 다비다는 욥과 시를 위해서 뭔 일을 했는지 알 수도 없는 인물입니다. 그냥 정말 작은 인물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은 죽은 후에도 사람들의 반응이 호의적이지 않고, 다른 한 사람은 죽은 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그리워하고 다시 살아나기를 그렇게 열망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얼마나 빨리, 얼마나 크게, 그리고 얼마나 많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방향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시나요? 그 길의 끝에서 과연 행복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죽은 후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은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2021년도도 딱 한 달, 12월 한 달 남아있죠. 지난 11개월 동안에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로 달려왔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한 달 남았어요. 만약 그저 빨리빨리만 살아오셨다면, 바쁘게만 살아오셨다면 잠시라도 걸음을 멈추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 하나님 기뻐하실 방향으로 단 한 달간만이라도, 단 한 걸음만이라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삶은 너희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지요. 선행과 구제를 심하게 이루는 길입니다. 무엇이나 할 수 있어요. 컴패션, 자녀들에게 편지 한 장 써주는 일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되는 거예요. 구세군 자선남배 사역에 우리 홍경기 주사님께 바로 이 예배 끝나자마자 연락해서, 나는 24일까지 딱 한 달가인데 난 한 시간이라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런 일도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자선남배 종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불러주는 거, 마지막 한 번만이라도 그렇게 누군가에게, 정말 불우한 이웃에게 따뜻한 성탄의 그 기쁨을 전해주는 일, 종이라도 한번 쳐주는 일, 뭔가 방향이라고요. 어떤 방향으로 달려가시냐고요. 우리는 저지 시리 홈리스 사역을 도울 수도 있고, 도움이 필요한 우리 교우들 또 이웃들에게 베풀고 섬기고 나누는 일도 할 수 있고, 또한 내년도를 바라보면서 성전 교회 건축 또 그 외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금식기도에 동참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한 달 동안 새벽기도 작정하고 나오실 수도 있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크기가 아니라 소유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향이요, 이웃을 사랑으로 섬겨 살려는 그 살리는 방향. 인생은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언젠가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했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사후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는 그날 사후 인생,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는 삶이 되도록 사후 인생, 오늘 예수 이름으로 선행과 구제를 그리고 기도를 아끼지 않고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1년 마지막 한 달을 잘 선용해서 우리 모두 후회 없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은 크게나 속도가 아니라 방향임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앞에 남은 2021년 한 달, 늘 주님께 영광 돌리는 방향,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선행과 구제에 열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 설 때 오늘 다비다처럼 선하게 기억되는 이름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